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체제 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두 정상 간 말씀은 없었다며 제재는 유지가 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대북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그 컨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정상 간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실질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전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 그리고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 3주 안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한국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오늘 서훈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간사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싱가포르와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이 모두 참가합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식 초청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강하게 희망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태국 신문 방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서울에서 2020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에 들어갔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정부에서 제임스 디 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 관계자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새로 마련한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 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금액 인상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방위비 분담액을 크게 늘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을 적고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정하는 협상이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일에 대해 미국에 매우 적은 비용만 지불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자신의 요구에 따라 9억 9천만 달러를 분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뉴욕에서 진행 중인 유엔 총회에서 연설합니다. 이번 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는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 취임 후 첫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꼬마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북 관계가 급반전되면서 정상 간의 세 차례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2주 내에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어제 폭스미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일정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했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에 관한 새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간 첫 협의가 24일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법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파악하고 비핵화 이행 시간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북한 지역, 내일 대체로 맑겠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 전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개최 여부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비핵화와 관련해 새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좀 더 지켜보자며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ll see. Right now, people would like to see that happen. I want to know what's going to be coming out of it. We can know a lot before the summit takes place.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사람들은 당장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기 원하며 회담 개최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과는 두 차례 아주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며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냈고 포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re's been, as you know, there's been no lessening of the sanctions. There's only been an increasing of the sanctions. But very importantly, we have our hostages back, and that was a very big deal. And we got our hostages back.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전혀 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으며 북한에 억류됐던 인질들과 위대한 전쟁 영웅들의 유해가 다시 돌아왔고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북한의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를 해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re not considering actions at all. There's no reason for actions. I will say this. If I weren't president, you'd be at war with North Korea, in my opinion.
행동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협상에 성공할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핵실험 등 비핵화가 주요 의제였을 뿐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로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3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력과 대담한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남북관계가 크게 발전하고 북미 대화가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약 65분가량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방법론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비롯한 양국 현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전 김정은과 언제 만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곧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는 와중에 해당 질문이 나오자 다른 기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뒤 질문에 답해 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앞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 덕분에 미북 정상이 서로를 잘 알게 됐고 환상적인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리 총리는 미북 관계의 반전이 일어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기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북 간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날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일원인 폴란드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두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도력을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더욱 강한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 유엔 사무국에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구테우스 총장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온 데 감사를 표하며 유엔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과 기여를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 정부와 한반도 문제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간 첫 협의가 24일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간 첫 협의가 24일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날 협상엔 새로 임명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기존의 10차 협상 대표인 장원삼 한국 외교부 대표가 각각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 새 협상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새로 마련한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 원칙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해왔습니다.
It's our allies that took the greatest advantage of this country.
앞서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이 한국 측에 50억 달러 상당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증액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포함됐다는 게 한국 측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현지 시간 23일 뉴욕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증가했고 방위비 분담금 역시 꾸준히 늘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간 분담금 증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적정한 분담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대 박원건 교수입니다.
과연 그 정도의 액수를 전체 다 요구를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동맹 비용이다 해갖고 주둔 비용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굉장히 큰 형태로 지금 비용을 다 망라해서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중에 과연 얼마 정도를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트럼프 특유의 방식인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액수를 불러놓고 사실상은 그걸 통해서 협상력을 높여서 최대치를 받아내겠다 하는 건지 이제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번 아마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차기 실무협상 대표 선정 등 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VOA에 미국이 한국에 주장하는 분담금 액수가 사실이라면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경우라면은 대개 이제 물가 상승률을 해서 하는데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뭐 시리얼한 문제가 아니죠. 50억 불을 요구했다고 하니 굉장히 이건 뭐 파격적인 거죠.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 협상은 어려운 교섭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협상을 시작한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 전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는 협상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00%를 인상하는 그런 접근은 안 하겠죠. 불가능한 접근이고요. 그래서 협정 수준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하겠다, 더 많은 군사무기 사겠다, 뭐 이런 트레이드업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이번 협상은 상견례 수준으로 서로의 원칙과 기본 방향 정도가 제시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국 측 새로운 협상 대표 선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후에 본격적인 다음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인건비를 한국이 부담할 이유는 없다며 결국 인건비 등을 제외한 20억 달러 수준 이내에서 어떤 항목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정하고 공정한 부담을 한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부담한 게 1조 389억 원인가 그런데 한 30%에서 50% 증액하면은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뭐 더 세게 부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진짜 협상 카드가 나온다고 보진 않고요. 원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별로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면 그게 곧 액수거든요. 일단 우리 대표도 좀 정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난해보다 8% 인상된 약 8억 7천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하원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미, 한일 세 나라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정상급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한일 세 나라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하원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표결은 이르며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인 25일 진행됩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안건으로 올려져 표결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의결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7월 중순 이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본회의 통과가 확정되면 상하원 모두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회가 올 들어 의결한 첫 한반도 관련 안건이 됩니다. 상원도 지난 4월 본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미한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를 위해 일본과 한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앵겔 위원장은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칼 의원과 함께 유엔 총회 개막을 앞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두 경제 강국인 일본과 한국 사이 관계가 악화되도록 두는 것은 영내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도 해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유엔 총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또는 최소한 공동의 안보와 경제 이익에 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제안하기 위한 진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여할 기회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요한 두 동맹국들 간 지속되는 분쟁 해결을 위해선 보다 지속적이고 고위급 수준의 미국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미국은 한일 지도자들과 관여하고 양측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진인로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며 현 긴장 상태의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 유엔 총회 기간 중 하원의 미한일 3국 유대 지지 결의안 통과가 이와 관련한 미국의 노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앵겔 위원장은 지난 7월 VOA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급 외교를 한일 간 갈등 해소에 적극 활용해 양국 간 중재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국가안보부 부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0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국가안보 보좌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른 비행기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포틴저가 이 정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젊은 외교 안보 전문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등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포틴저 부보좌관은 2005년 미 해병대 입대 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했으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서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정책 수립에 관여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의 방한 때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포틴저 부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조율자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포틴저 부보좌관의 뒤를 이을 후임자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포틴저가 계속해서 해당 현안들에 관여하고 동아시아, 중국, 인도태평양에 관한 많은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패한 과거 방식과 어떻게 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법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파악하고 비핵화 이행 시간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겨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과거 협상 때와는 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One difference is that the sanctions regime, at least on paper, in terms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s much more powerful.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더 강력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소통하고 있어 단계적 합의가 이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보다 더 큰 중간 크기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S. should make an effort to get a medium-sized deal, something that is you know, much more technically significant than the deal that Kim Jong-un proposed in Hanoi.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이 지나친 양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국이 북한과 중간 크기의 합의를 이끌어낼 방법으로 경제 제재를 조금씩 완화했다가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Six months or a year with automatic snapback unless there's a new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o extend the suspension.
6개월 혹은 1년 동안 제재를 철회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과시키되 그 기간 동안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진전이 없으면 자동으로 제재를 되돌리는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스냅백 장치를 두기보다 숫자로 구체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what I would argue is that it's best to have any kind of sanctions relief is sort of limited in volume and time.
북한이 이행해야 할 기한이나 양을 정해두고 북한이 이를 지킬 경우 해당 기한이나 양을 늘려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행동에 옮기기 전에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 자체를 미리 해제하거나 완화할 경우 그 과정은 되돌리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reverse the sanction or the resolution itself, well then it's very hard to put the genie back in the bottle.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은 북한이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를 투명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계적 비핵화 절차는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at's rather fundamental. It's impossible to talk about step-by-step process of denuclearization if we don't know what the starting point is.
폐기 대상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북한과 중간 단계의 합의를 하면서도 최종 비핵화 지점에 언제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시간표를 미리 정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second is a clear timetable of steps. In other words, yes, we could.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은 과거에도 핵무기 동결을 세 차례나 했었다며 핵시설의 투명한 공개와 구체적인 시간표 없이 중간 단계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이 대형 동상을 건립한 서아프리카 나라 세네갈에서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이름을 바꾼 채 북한 노동자들을 동원해서 외화벌이하고 있는 사실이 VOA 취재를 통해서 확인됐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은 세네갈 현지 회사의 수주를 받아서 다양한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VOA는 최근 세네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제재 위반 실태를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현장을 추적해봤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세네갈 수도 다카르의 한 해변가. 북한이 제작한 대형 동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곳엔 녹색 담장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는 건물이 들어설 만한 큰 대지가 있습니다. VOA 취재 결과 이곳은 세네갈의 한 기업의 호텔 건설 현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수주업체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 2010년 세네갈에서 초대형 동상 제작을 마친 뒤에도 세네갈에 남아 다양한 건물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이 포착된 겁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제재 대상인 만수대란 이름을 버리고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란 상호로 기존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VOA는 코르만이 만들었다는 주택단지와 고층 건물, 상업용 상가 건물 등을 다카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노동자 약 10명이 생활하는 숙소 인근에 지어진 고급 주택 여러 채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10층 높이의 건물, 그리고 자동차 전시용 건물 등이 코르만의 흔적입니다. 만수대의 이 같은 활동은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만수대와 사실상 같은 업체인 코르만은 이런 방식으로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르만에게 건설 일을 맡긴 세네갈 업체는 총 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가장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세네갈 최대 식품업체인 파티센입니다. 코르만은 파티센의 공장 내 건물 여러 동을 완공한 이후 줄곧 파티센으로부터 크고 작은 공사를 수주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BOA가 만난 북한 노동자도 파티센의 주차장에서 차단봉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차단봉. 예. 차 대기라도 세우니까. 예. 차 못 들어오게.
아,
차 못 들어오게 차단봉 세우지.
네. 아, 그러시군요.
이 노동자를 비롯해 북한 노동자 10명이 파티센 내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업체는 자동차 수입업을 하고 있는 이모사로 현재 해변가에 건설 중인 호텔의 소유주입니다. 이사는 과거 코르만에게 10층짜리 건물 두 동에 대한 공사를 맡겼었는데 이번엔 대형 부지에 4층짜리 고급 호텔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에스모 그룹은 다카르 북부 지역에 대형 주택단지 건설을 하면서 코르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BOA 취재 결과 코르만은 대형 주택단지 건설에 앞서 견본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를 위해 1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이 주택 공사 부지에서 숙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3개 회사 모두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회사들은 BOA의 이메일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된 한 업체 관계자는 북한 노동자 고용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No, there is no, North Korean workers in my in our company.
이 회사에는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현지인들은 세네갈 업체들이 코르만에게 건설 일을 맡기는 건 코르만이 보유한 대형 장비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코르만은 만수대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 건립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대형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세네갈 내 몇 안 되는 건설업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코르만은 대형 기중기와 굴삭기 등 세네갈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건설 장비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공사를 목적으로 했더라도 사실상 제재 대상인 코르만에게 건설 공사를 맡기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입니다. 만약 이들 업체가 미 금융망을 이용하거나 미국과 관계된 사업을 했다면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부는 2016년 유엔보다 앞서 만수대를 제재 명단에 올렸었습니다. 북한의 제재 대상이 세네갈에서 버젓이 활동을 하는 배후에는 세네갈 정부의 묵인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코르마는 2017년 6월 22일 세네갈 정부에 등록하면서 최종 관리인을 최모 씨로 등재했습니다. 또 사업 목적은 건설과 건축 등으로 기재했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BOA의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세네갈 현지 외화벌이 실태를 현장 취재한 함재아 기자의 세 번째 보도를 이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더 강력한 언론 자유 환경이 북한에 유익한 예가 되기를 바란다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VOA에 밝혔습니다. 이 단체 대표단은 최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보의 자유 중요성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세계 최악인 북한 내 언론 자유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한 이 단체 대표단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19일 VOA에 북한의 언론 자유 문제는 문 대통령과의 대화 의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더 강력한 언론 자유 환경이 향후 북한 정권이 언제든 이 사안에 대해 개방을 결정했을 때 북한의 유익한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단체가 해마다 전 세계 언론 자유 환경을 조사해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악의 국가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4월에 발표한 2019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180개 나라 가운데 179위에 올리며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와 함께 언론 자유가 사실상 전무한 지옥의 트리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알비아니 국장은 그러나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와 관련해 국경 없는 기자회의 권한은 정보의 자유로 제한됐다며 우리는 남북 간 정치적 논의들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추진하는 정보와 자유 프로젝트의 목적은 민주주의 국가들 내 저널리즘 강화와 허위 정보와의 싸움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 북한의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알비아니 국장은 그러나 인류 보편적 사안인 언론 등 표현의 자유가 왜 남북 간 정치적 논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결의한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 권리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며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국경 없는 기자회 대표단을 만난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언론 자유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언론의 자유 등 인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초 BOA에 대북 인권과 관련해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실효적 방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 주민들이 먼저 알 권리를 회복하도록 외부에서 도와야 인권 등 모든 분야의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정 공사는 앞서 BOA에 북한이 권력의 독재화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언제든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는 한국 사회처럼 바뀌기 위해선 외부의 정보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을 저는 타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권리, 알 권리를 알려주고 주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강제 북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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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우리 가족 살려내라!
24일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는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는 중국은 송환된 탈북민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들을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가운데에는 혹독 급속한 북한 정권의 처벌이 두려워 북송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탈북민도 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1982년 9월 24일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난민협약 채택, 고문방지협약 가입, 권리와 관한 규약의 가입 등등 국제인권규범은 모두 가입을 하고 나서도 또 속칭 중국이 세계적인 G2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권지역인 북한으로 북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해 탈북자들을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난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이 북송한 탈북민 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한북 청진 출신의 탈북자 장현희 씨는 지난해 여름 9살 딸과 압록강을 건너 탈북했지만 일주일 만에 중국 공안에 붙잡혀 딸과 생이별하고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은 가까스로 딸과 재회해 한국에 안착했지만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으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에게 자유는 생명이라며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멈춰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9살 된 제 딸은 강제로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또다시 북송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딸의 소식도 모르는 채로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슴 남한에서 언니가 찾아왔고 우리 일행은 1년 6개월 만에 석방되어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자유의 세계로 가려고 목숨 걸고 탈북하는 탈북자들을 감옥에 가두지 말고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탈북자들을 북송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자유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인권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최근 아사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 사건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등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집회는 중국 대사관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대사관 측에서 답을 하지 않아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못했습니다.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열리는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집회는 해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을 시작으로 워싱턴 DC, 런던, 파리 등 25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제74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24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요. 또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유럽 주요 3개국이 이란이 최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한 사실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통화 녹취 취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유엔으로 좀 먼저 가볼까요? 지금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고 세계의 눈과 귀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4차 유엔 총회가 지난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됐는데요. 24일 일반 토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기후변화와 중동 긴장 완화 방안이고요. 크게 기후행동과 지속 가능한 개발, 작은 섬나라 지원, 개발도상국 지원, 또 보편적인 의료 보장 등 다섯 가지 큰 주제로 일반 토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총회 기간 뭐 회의, 일반 토의 뭐 이런 회의 말고도 뭐 크고 작은 행사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각국 정상들 간의 별도 회담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국제사회의 다른 주요 현안들을 다루는 크고 작은 회의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 기간 국가별 대표단 간 실무회의도 수백 개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에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 장면이 계속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취임 후 매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해왔습니다.
네, 올해는 어떤 내용이 연설에 담겨 있을까요?
네, 올해도 국제사회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주요 매체들은 그중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지난주 사우디 석유시설 폭격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란 사태와 북한 문제, 미중 무역관계 등을 비중 있게 언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총회 참석도 지금 관심이죠? 참석했습니까?
네. 로하니 대통령이 25일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인데요.
예.
로하니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미국으로 향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대통령이 만날 것인가, 이 부분도 큰 관심인데요.
현재로서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고 회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한 겁니까?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지켜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23일 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예.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과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바쁜 일정을
예.
지냈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역시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큰 뉴스지 않습니까? 뭐 만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김 위원장과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회담 모두 발언에서는 사람들은 당장 무엇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 하지만 뭐 지켜보자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예. 자, 23일의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기후행동 정상회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네, 한 15분간 앉아있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예.
대신에 유엔 회의 일정의 하나로 미국 정부가 주최한 종교자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예. 이 행사에서 직접 연설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종교에 대한 박해를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 유적,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2,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특별히 중국 정부를 지목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 목사들을 체포하고 성경 판회를 금지하며 교회를 철거하고 수백만 위구르인들과 소수 이슬람인들을 시설에 강제 수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신장 위구르 출신 여성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용소 실태를 증언했는데요. 유엔 총회 참석한 고위급 중국 대표단이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사건에 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 세 나라가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네요.
네, 독일과 프랑스, 영국 3개국 정상이 23일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지난주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은 이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사우디 공격 사건에 대해서 이란이 책임이 있다고 지목한 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의 주요 세 나라도 미국 정부의 흐름과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14일 사우디의 두 주요 석유시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자 바로 이란이 공격의 주체라고 지목했습니다.
네.
당초 이란과 연계된 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이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공격이 시작된 지점과 발사 거리 등 정황을 볼 때 예멘이 아니라 이란이 공격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죠. 사우디 정부는 이 부분에 어떤 반응인가요?
네, 사우디 정부도 지난주에 자체 조사 끝에 공격 당시 쓰였던 드론과 미사일 파편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이란이 공격의 주체라고 비난했는데요.
네.
사우디 국방부는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이번 석유시설 공격 사건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더 높아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동에 나서고 있죠.
네, 미국은 현재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로 이란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영내 안정을 위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추가 미군 파병도 명령한 상황입니다.
예. 자, 프랑스, 영국, 독일 이란 핵합의의 또 다른 당사국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들 3개국과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지난 2015년에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이른 이란 핵합의를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란 핵합의를 전격 탈퇴하면서 이들 유럽 정상은 이란 핵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네.
이 로드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유럽 정상들의 이번 발표로 중요한 지원을 얻은 셈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특히 프랑스가 이 앞장서서 이란 핵합의를 살리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로하니 대통령 간의 회동을 추진하는가 하면
네.
신용 공여 제도를 설정해서 이란산 원유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중재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기자들에게요. 마크롱 대통령은 내 친구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재자는 필요 없다라 하면서 선을 걷습니다.
네. 자, 유럽 정상들 사이에서 이란과 새롭게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놓은 제안인데요. 존슨 총리는 현재의 핵 합의가 나쁘고 결함이 많다면 더 나은 합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이란 핵 합의가 결함이 많다는 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지적인데요. 유럽 정상들은 또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여전히 지지한다고도 말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란도 지역 안보 문제는 물론이고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틀의 협상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해서 그동안 핵 합의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기존 입장과 좀 달라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란을 보고 있는 그 입장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란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트위터에 즉각 반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예.
자리프 장관은 유럽은 핵 합의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새로운 핵 합의 체결 가능성까지 일축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부인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요. 폴란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최근 불거진 논란에 관해 물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통화 녹취록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는데요.
네.
다만 언론 보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를 조사하지 않으면
네.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렇게 압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어떤 건가요?
원조를 언급한 건 맞는데요.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뉴욕타임스 신문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원조 제공을 중단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문제의 핵심 사안이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언급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같은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에 연관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은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가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됐다는 거죠?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회사인 브리스마사 이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친 러시아파였던 이 회사 주인이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바이든 씨가 아버지 조 바이든 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2016년에 수사를 지휘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낙마시켰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떻게 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낙마를 시켰다는 거죠?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주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끊겠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인가요?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요 부패 문제가 심각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제공을 미뤄두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또 당시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구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건 이 당시 검찰총장이 부패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오바마 정부는 실제로 바이든 전 부통령 아들이 몸담고 있는 브루스 마사를 우크라이나 검찰에 조사하는 것을 지지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쪽에서 이 사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하셨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연방 하원 정보 외교 정부 개혁 감독 위원회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오는 26일까지 백악관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접촉과 관련한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이들 위원회는 만일 문건을 보내오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상원 민주당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23일 본회의 발언에서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내부 고발 내용을 입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북한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역시 맑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27도. 신의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강계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6도. 개성 아침 최저 13도, 낮이 26도. 사리원 아침에는 1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함흥과 원산 지역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6도. 해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6도. 원산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4도. 청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2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3도. 삼전은 아침 최저 0도입니다. 낮 최고 2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서해도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 촉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미국의 목표는 조화와 함께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분쟁 중인 모든 것에서 동일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홍콩과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의 민주주의와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세계 최고의 테러 지원국이라고 지적하면서 예멘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내전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세계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란의 핵활동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석유시설에 공격을 감행했다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통한 세계의 경제정의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공정한 무역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얼마 전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할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 협정을 맺은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이어서 일본과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영국과도 긍정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중국의 시장 장벽은 여전하고 정부의 불법 보조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절취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두 정상 간의 말씀이 없었다며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대북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그 컨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정상 간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의 실질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전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 3주 안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한국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오늘 서훈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 간사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서울에서 2020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회의에 들어갔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정부에서 제임스 D. 하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새로 마련한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 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금액 인상을 한국 측에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방위비 분담액을 크게 늘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2주 내에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 방송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